네,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초두에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감동할 줄 안다, 경탄할 줄 안다, 그리고 감동과 경탄을 느끼는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감성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제가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또 피조물들과 또 이제 특별히 동물들과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심히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개가 있는데 그것도 두 마리나. 그런데 왜 당신은 인간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그럼 나중에 저한테 따로 면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꼬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른으로서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걔도 기도한다라는 것을 믿고 살 가능성이 큰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존재로서 이제 우리를 생각할 때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기도하면서도 지켜야 될게 있고 또 해내야 될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큰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란 사람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저 그림 없애 주셔도 됩니다. 네, 자꾸 기도하는 개의 모습이. 네, 왜냐하면요, 사람이 긴박함에 처해 있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든지 이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누군가인가 올려드려지는 그런 간절함 또는 그죠? 요청 또는 감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뭐 하나님 또는 뭐 다른 신들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무척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일어날 때, 나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그런 존재를 인정하는 의식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말씀은 뭐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주 또 구원주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차원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차원 또는 물리적인 차원 이런 차원을 다 같이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가 보이는 이 세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존재가 하늘에 맞닿은 존재. 그러니까 즉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열림 그리고 그것을 또 소유함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측면과 보이는 측면 모두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원과 보이는 차원은 서로 교류하죠. 그리고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차원과 보이는 차원을 공유하고 그것을 교류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속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딱딱하게 들리시겠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또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시나요? 위험한 질문인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받으시죠.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한다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무뚝뚝 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에서 떠나서 뭐 자기 자신도 비하하고 미워하고 이웃도 정말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뭐 쿨하실까요? 아니죠. 그때는 노하시고 또 진노하시죠. 슬퍼하시죠. 하나님도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 육신, 몸을 산재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로 드려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늘의 차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을 합하여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 윤치용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영은 거듭났는데 아직도 육신과 이 정신이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눈에 보이는 차원인 이 육신을 잘 가다듬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적인 것도 중요하고 말하자면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 그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만 중요하고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냥 뭐 대강 알아서 해도 되고 뭐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없어질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한 아버지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고 다른 피조물도 그런 기능을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가진 책무는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 그것만 제가 오늘 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또 오늘 읽으신 본문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잘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잘 맞추실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예배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드리는 대상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창조주, 구원주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고유 명사만 부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으로서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뭐 무엇을 시작으로 해서 기도를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당신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하여튼 기도를 하는 중에 또 기도를 마칠 때쯤에는 아, 아버지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이 적어도 그것이 밝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꼭 우리가 그렇게 밝혀지는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아버지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나의 선한 뜻, 사랑과 또 은혜의 이 귀한 의도를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받을 때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마땅히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원하고 제가 지금 이것에 급하고 지금은 정말 이것 때문에 죽겠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제가 기도해서 중요한 걸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그런 분이시고 또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또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핵심에는 하늘의 것이 주님 제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이것이 채워질 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열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어떤 기도든지, 그죠? 어떤 기도든지 이 핵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많은 기도가 이제 땅의 필요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땅에 필요한 것이 사실은 하늘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제 땅의 필요를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뭐 그런 말 예를 들면 돈이 없습니다. 돈으로 채워야 되고요. 건강이 없습니다. 그럼 건강으로 채워야 되고요. 또 뭐 직장이 필요합니다. 직장으로 채워야 되고요. 제가 이것을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에서 늘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상황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전혀 나쁜 일이 아닌데 거기서만 머물면 우리의 기도가 퇴행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요구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차원과 높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는 교제의 영역이 우리에게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요청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버지와의 교제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뜻을 더 알고 싶고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다 보면 점점 더 무엇을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냐 하면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아버지는 땅의 것도 선용하시고 하늘에서 주신 것도 활용하시고 이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처음에는 땅에 대한 초점으로 시작했죠.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실 것이고 저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영적인 것부터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 형제님이 또는 그 자매님이 이런 지금 지경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손길을 잘 느끼게 해주시고 또 발견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늘에 정말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심이, 초점이 시작은 땅의 것이지만 후에는 땅과 하늘을 다 포함한 것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늘의 것만 구한다고 해서 신령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그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잘 익혀지는 기도가 될 때 이제 제가 기도는 이렇게 이런 동기에서 해야 됩니다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일단 그런 기도가 익숙해지시면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 당신 기도했습니까? 네. 아, 오늘 아침에 한 5분밖에 못했는데요. 5분은 기도 아닙니까? 아유, 글쎄요, 뭐 5분 기도도 기도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본인의 기도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품는 분명한 기도였다면 그것이 5분이든 50분이든 전혀 상관없이 나는 기도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또 왜 저한테 그렇게 이실직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저는 요새 성경 안 물어봤거든요. 아, 저는 잘 기도도 안 하고요. 저는 뭐 오늘도 성경도 잘 못 읽었고요. 아니,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 정말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도 들춰보고 싶고, 그래도 이렇게 맺자고 좀 보기도 하고, 기도도 또 이렇게 신용이라도 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짧든 길든 뭐든지 간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기도에 대한 연약한 부분만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지양되어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기도를 아무리 뭐 교회에서 뭐 누가 기도 전문가가 와서 뭐 가르치고 뭐 훈련을 받고 해도요, 똑같이 돌아가요. 또 그렇게 배운 기도를 안 하면 또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를 배우는 게 그런 배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장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라는 그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초점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초점이 바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그런 이제 정말 적극적인 그런 예수님의 권면 또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죠? 이거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아버지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구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이 모두 전환하시려면 아마 시간 꽤 걸리실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해야 들어주신다가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분께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느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 구하는 사람은 절박하죠. 찾으라, 없으니까 찾는 거죠. 두드리라, 완전히 이건 뭐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세가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버지께로 그렇게 구해야 되고 아버지께로 달려나가야 되고 아버지께로 전심으로 구해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온통 당신의 시선을 그냥 요즘 말로 꽂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라도 아버지하고 부를 때, 구할 때, 찾을 때 아버지는 항상 거기 계세요. 이 관계를 너무나도 강조하시고 싶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빠가 이제 자기 아이를 이제 놀이터에 놀고 있는 것을 한 발짝 이제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아빠는 혹시라도 얘가 다칠까 봐 계속 시선을 떼지 않고 핸드폰 보지 않고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아빠가 있는 것을 잊었어요. 근데 잊고 나서도 이제 정신이 팔려서 놀다가 갑자기 자기가 뭐 장난감에 이상이 생긴다라든지 뭔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든지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징징 웁니다. 안 된다고 울어요. 그 다음에 아빠를 찾아요. 근데 징징 먼저 울어요. 아빠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탁 아빠를 돌아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금세 아빠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빠는 항상 자기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이 초점은 뭐냐면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와 시선을 자꾸 마주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적당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늘 마음과 시선을 맞추며 하나 되라는 것이지 무엇을 구하면 이건 들어주고 아 그렇게 유치한 거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늘 애절하고 늘 친밀한 그 심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또 우리는 그럼 여기서 좋은 것에 딱 꽂혀 있거든요. 좋은 것에.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도 다 좋은 것이니까 응당 좋은 것 주신다.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다가? 아버지께로 두어라. 아 근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막 시선을 다 아버지께 두고 계시니까 막 그러시고 두고 계시는데 제가 아버지께로 시선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정말 뭐 내가 뭐 안 보고 있다는 얘기야 뭐야 뭐 이런 지금 느낌이 조금 들어오는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만 탁탁 주십니까? 아니, 탁탁은 안 주시더라도 뭐 이렇게 좀 주십니까? 안 그렇죠. 이거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시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또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 또 부담돼 이런 말씀 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거 겁나서 구하질 못하는 거죠. 안 주실까봐.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시험해보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아버지다. 이런 말씀은 지금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간구나 요청을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마땅히. 그런 아버지와 우리 아들, 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분이거나 좀 혹시 좀 더 안 좋은 나쁜 부분이 있다면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뭐 나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좋은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건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버지께로부터는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나 허황된 것이 내려올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이 아직 좋은 곳으로 탁탁 채워지지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자 요구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전제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냥 뭐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합체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합하여진 상태. 내가 이 말씀 아니면 못 삽니다. 내가 주님 안이 아니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 이런 심정이 있을 때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당장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만 주세요. 근데 응답하신 것을 받고 우리가 누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땅히 지금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주시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좋은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주님을 신뢰해달라는, 주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해달라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시간이죠. 시간.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가 유스 패스터 보내달라고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빚어지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더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보내주실 것을, 좋은 열매로 맺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또 우리가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칠 때 역사하신다. 우리 그 찬양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찬양을 오늘 고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할 때 그때서 아버지는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느껴지고 눈에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죠.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뭐 믿음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열매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동참시키고자 우리에게 주신 종교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종교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유보해 두신 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땅의 차원에서 그냥 살다가 만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그 열매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고 아버지만 행복하시고 만족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이 막을 내리게 될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축복, 최고의 선함, 정말 엄청난 사랑의 절정,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냥 만족하는 정도로 이만하면 됐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면 뭐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태인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태인들이 땅에서는 정말 잘 하거든요. 뛰어나고. 그런데 아버지를 보지를 못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보지를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하늘을 말하면서도 하늘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자칫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뢰라는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잃어버린 채 주님께 때만 쓰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만이라도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뜻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뢰라는 것은 내가 잘 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내가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신뢰가 아니고요. 저 사람은 나를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가 아니고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든 뭐 나를 배반하든,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내게 일어난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저에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를 믿는 것이 신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유명한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거 카피해서 데스크에다 올려놨거든요. 제가 원하시는 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홀수절은 여자분들이 좀 읽으시고요. 우리 짝수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신뢰를 깨뜨리는 우리의 변질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하나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로 미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습을 좀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데스크 저기에다가 홀 데스크에다가 브레넌 매닝이 쓴 그 이제 책 중에서 한 네 페이지 정도를 제가 타이핑을 해서 카피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오늘 가셔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미니멈 다섯 번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한 5번, 10번, 20번 정독 대강대강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잠이 올 때 읽으시면 안 되고요. 화장실 가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끊깁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정독하셔야 됩니다. 5번에서 10번 이상은 꼭 읽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좀 더 은혜스럽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뢰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단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기도는 선택이다라는 제목 아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뭐든지 옳은 게 보이고 또 좋은 게 보이고 쓸모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응당 옳으니까 해야 돼.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이뤄야 돼. 이것은 쓸모있는 거니까 가져야 돼. 이런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위성 있는 말로 이제 되풀이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잔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nagging.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어라. 모릅니까? 착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교회 안에서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물론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믿겠다 결심한 사람들 뭐 밖에 있겠지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정말 당위성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뭐뭐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함을 강조합니다. 마땅함을 강조하는데 이 당위성에 마땅하다고 하는 당위성에 그 세뇌가 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능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기도하십시오 라는 게 이제 그 설교 주제 중에 이제 깔려 있는 하나이죠. 기도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해야죠. 근데 이것을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은 기도 그래서 당위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 아 그래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도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참 능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열정이 그나마 있던 것도 식어져 버립니다. 자꾸 되풀이 될수록 열정이 없다라는 말은 도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삶의 활력까지도 떨어집니다. 모든 것을 당위적인 입장에서 하게 되면 다 하는 것 자체는 착한 아이처럼 보여요. 굿보이라는 말이 있죠. 굿보이 신드롬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하는 것을 당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는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많은 그 굿보이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아주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굿보이 되기 싫다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배드보이가 되는 거죠. 정말 페이스풀 보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보이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도 굿보이가 되는 것이 신앙이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읽습니다. 또 학생도 공부합니다. 또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그것처럼 지겨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내가 당위적으로 해야지. 우리 식구들 위해서 내가 밥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밥을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드냐는 말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선택할 기회를 주셔야죠.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주셔야죠.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 네가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네가 선택해봐. 저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매사에 좀 이런 스타일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뭐 이러는 것이 없고 또 이번에 이제 뭐 우리 뭐 영적 쉼터 뭐 이런 거 가는 것도 뭐 가십시다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몰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 아이고 뭐 지 혼자만 가고 싶은가 보지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아이고 뭐 나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구나 뭐 이렇게들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진리대로 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삶의 스타일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다 뜻대로 안 된 것 같고 내가 왜 살았나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권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 나는 기도해요. 뭐 난 성경 읽어요. 그걸로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저희 아들 얘기 죄송하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도 좀 반이 훌쩍 넘어간 다음에 자기가 피아노를 전공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한 거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자기 고민 많이 했대요. 그래, 네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면 아빠 엄마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뭐 미국이란 사회는 뭐 기회의 천국인데 뭐 안 되면 뭐 다른 거 할 게 없겠냐. 해보자. 자기가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피아노 연습해라 뭐 해라 뭐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레슨 받는 거 이렇게 조금 도와주기도 했고, 뭐 제가 저희들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석 집사 부인이 그 오순미 자매님이 저기 선생님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냥 알아서 선생님이랑 하는 거죠. 연습도 자기가 뭐 밤을 새워서 하든지 뭐 하든지. 정말 12시 넘어서 피아노 치면 정말 괴롭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냥 나중엔 그거 듣지 않으면 또 잠이 안 옵니다. 이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을 지더라고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니까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점점 더 열정이 성숙해지는 걸 봤습니다. 열정만 돼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정도 성숙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그래서 지혜롭게 열정을 구사할 줄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이제 나아가고 싶은 부분에서 도전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자기의 삶이 막 너무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서 힘들고 막 뭐 20대 초반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들 그러죠. 저도 그랬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거기서 또 자기가 힘을 얻더라고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들 자랑하려고 이런 말 한 건 아닌데 오해 없으시긴 바라고요. 이렇게 되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나마 정말 하늘과 땅을 같이 소유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각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난 동기부여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됐든지 본인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실 리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나에게 동기부여를 더 해주십시오 라고 교회에 요청하실 수 있고, 또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는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목동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선택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기다려드리고, 그죠?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내는 꼭 한계를 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한계를 좀 맛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인내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좀 통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성숙하고 교회도 성숙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의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스타일을, 방식을 잘 익혀갈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 뜻을 내가 받고 주님의 그 뜻을 동의하고 그리고 살아냄으로써 그 뜻을 드러내는,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제가 뭐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은 전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땅의 차원에 머뭅니다. 그거를 성경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늘 마태복음 읽으신 7장 후반부에서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함께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이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